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신앙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취지,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에서 주만 높이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내용들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말이 앞과 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을 좀 헝클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앞에 그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렇게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지금까지 들어온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또 용서하신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악함과 또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인자 또 자비하심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다운 것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린 그걸 하나님 속성이라고 하죠. 인자하심 또 자비하심 이게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절을 보십시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뭐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뭐 그걸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질투하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이건 뭔가 좀 어울리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질투를 한다. 이건 뭔가 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지 나 질투해 이렇게 끝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질투하기 위한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가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의 내용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말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를 못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신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그 출애굽기에서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속성에 어울리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함, 과실, 죄를 용서하신다겠는데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난 질투의 하나님인데 너희의 그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겠다. 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예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인데. 근데 가나안 땅이 사람이 없는 비어 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거주하는 원주민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들이 아모리 사람, 뭐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예부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조상 대대로부터 살아왔던 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땅.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면 수순이 나가겠습니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신병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왜 굳이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족속을 내어 쫓으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느냐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실까?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을 골라가지고 자, 이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느냐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 다른 어떤 땅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겠는데 그 땅은 거민을 쫓아내면서 이스라엘 집어넣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게 과연 또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만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하심의 어떤 그 뜻과 취지를 알지 못한 채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 늘 의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노? 왜 쫓아내시지? 왜 이스라엘 뭐 좀 잘못했다고 수천명 죽이 왜 이렇게 하시지? 그 의심이 우리는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어떤 뜻을 세우시고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급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어떤 이유가 있고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스라엘은 백성이니까 이방이니까 이방 쫓아내고 자기 백성에 그 땅을 주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12절 한번 봐보십시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해야 될 일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땅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마.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제단들 또 주상들 아세라상을 다 찍어서 없애버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자,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비어있는 땅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셨다면은 이 11, 13절 말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니까 뭐 거기에 제단이 있을 리도 없는 것이고 뭐 아세라상 이런 거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 찍어버려 이런 말도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에 인도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오해될 수가 있는가? 이걸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땅에 이스라엘을 인도에 들어가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한 것처럼 좋은 땅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자손 낳고 번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 있을 때. 땅을 주셨어. 우리는 그 땅에 자손 놓고 잘 살고 있어. 하나의 은혜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누리면서 잘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이 세상이 신을 섬기는 습성과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방식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이 참 잘하는 거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이 종교라는 것도 빠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항상 만들어내니까. 그 13절에서도 가나안 땅에 그들이 만들어 섬기는 아세상이 있어요, 이미. 아세상이 있고 신에게 제사한 제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이 의지할 신을 만들어 섬긴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다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 신이라 섬긴 것이나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뭐 주상 만들고 아세라상 만들어가지고 신을 섬긴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몽땅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내 행복과 내 인생과 내 미래, 내 복을 위해서 의지할 신을 만들어 섬긴다. 이런 점에서는 이스라엘도 가나안도 똑같네. 이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나안 거민과 똑같은 습성의 그런 어떤 종교성, 이걸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사람이 없는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땅에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결국에는 가나안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이 모습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수준에서는 우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가 하는 걸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이스라엘이다. 그런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에 집어넣어서 들어가시고 그 땅에 아세라상 다 부숴라. 그들과 언약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는 거. 왜 이렇게 하시지? 의도를, 그 뜻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 신을 섬기고 살아 섬긴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다르지를 않다는 것을 그 땅에 집어넣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과 너희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똑같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너희들도 결국은 쫓겨나야 될 존재 진하지를 않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쫓겨나야 돼 나한테. 그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 가나안 족속과 똑같다.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야 될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렇게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본다는 것이. 제가 늘 얘기했죠. 나 같은 자, 아무 자격 없는 자.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은 가나안처럼 그 약속의 땅에 쫓겨나야 될 자. 그런 자들인데 왜 그는 그 땅에 존재하지? 이유가 뭐지? 결국 그들을 붙들고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기들 잘해서 그 땅에 지금 남겨진 것이 아니고 쫓겨날 자를 그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언약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잃어버린다면 언약이 세워진 존재로 이스라엘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들도 이방인으로 취급돼버린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 언약이야. 그걸 심어놓으신 겁니다.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름받은 신자에게 우리의 중요한 건 십자가. 십자가 믿음이다. 그게 남겨져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겨질 것은 언약. 언약 성전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언약 하나를 남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다는 걸 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중요한 내용이 빠져버린 채 하나님 믿습니다고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제 기독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언약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증거물로 과시하는 게 뭐냐면 자기 열심이죠. 결국은 내 열심, 내 실천으로 내 신앙생활 잘합니다. 과시하려고 하죠. 교회 잘 다니기, 착한 일 많이 하기, 기도하기, 뭐 성경 읽기, 전도하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결국 이건 그만큼 성경을 보지 아니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뭐 성경 본다고 해도 내용에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는 깜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앙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던 유대 종교, 유대인들, 그 종교 전문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 신앙을 예수님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대표적인 구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앞에 41절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 유대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유대인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그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유대인 신앙 고백이나 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을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결국 그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또 하나님만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매일같이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마귀 자식으로 행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뭔가를 모르면 아마 이런 내용이 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오신 분들에게 상당히 불쾌한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네 아버지는 마귀다. 이런 말은 아예 욕을 하는 것이죠. 욕도 그런 심한 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아비가 마귀란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향해서 분통을 막 터뜨리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자,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뭐가 뭐 잘못된 문제가 되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그런 말까지 하셨겠습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그 신앙 행위를 옳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 신앙의 삶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죠.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다. 그게 그들 자부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 율법 지키는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신앙 행위로 여겼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신앙의 내용에서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그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그 자기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자기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야 될 이방인과 똑같은 자란 자기 인정. 그게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쫓겨나야 될 자라는 그 자기 인정이 없을 때 이게 신앙에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나의 행실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마귀로 행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게 마귀의 속성이고 그런 유대인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지칭해버린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마귀를 거짓의 아비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귀의 거짓말이 뭘까요? 뭐가 마귀가 거짓말한 것이겠습니까? 그 마귀가 인간에게 했던 최초의 거짓말이 있죠. 창세기 3장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뭐 그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에 속은 하와가 선악과에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네? 그런 헛된 인간됨. 이걸 보는 것이죠. 저걸 먹으면 내가 잘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그렇게 이제 보였던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의 기독교에도 이런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십일조 복받는다는 거죠. 십일조 복받는다. 여기 아예 지독하게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때문에 십일조를 마치 선악과를 보는 것처럼 봐요. 십일조를. 십일조가 십일조의 행위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정말 어떻게 그 복으로 막 채워줄 정도로 탐스럽게 이런 나무로 보인단 말입니다. 십일조라고 하는 것이. 이 십일조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원한 복을 얻게 해주는 그런 선악과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게 마귀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뭐냐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거예요.
우리로 하는데 행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십일조를 하나님을 섬긴 신앙으로 여겼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결국 십일조를 부지리 하는 게 마귀의 자식으로 행하는 거에 지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십일조 하면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무슨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일조 지옥 간다 그러면 그러면은 십일조를 안 하면 천국 가는가? 이런 반대의 생각을 필히 할 수밖에 없어요. 십일조 하면 지옥 간다 하겠으니 그걸 안 하면은 천국 가겠네. 자, 이렇게 그런 십일조를 안 하면 천국 가겠네 이런 생각했다면은 그 생각이 또 잘못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뭐 잘못된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걸 분별을 못해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지를 지키는 겁니다. 십일조를 안 하면 천국 갈까? 이런 생각. 그 잘못된 게 뭐냐면은 자기 행동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행동에. 십일조를 한다는 것도 우리 행동이고요. 십일조를 안 한다는 것도 우리 행동입니다. 십일조라는 행동을 하면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 십일조라고 행동을 안 하면 천국 가는가. 그렇게 내 행동에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 그 행동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죠. 내 행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일조라고 한 행동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또 십일조를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의가 되고 천국 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 교회는 십일조 없습니다. 뭐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말한 교회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 생각이 뭐냐면은 십일조가 없는 게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제가 볼 때는 십일조를 강요하는 교회나 십일조 없다 자랑하는 교회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똑같냐면은 양쪽 다 똑같이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행위에다가. 십일조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우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가운데서 이거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이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결국 초점이 뭘 하지 아니하는 자기 행위에다가 두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뭐냐면은 십일조를 안 하는 것도 날 위해서 하는 것도 날 위해서 몽땅 중심이 나를 돋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염두에 두고 뭐 십일조를 복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복받은 이렇게 하는 것이나 또 내 교회가 바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 십일조 없습니다 하는 것이나 다 쌤쌤입니다. 똑같이 신앙 아닌 것이고 똑같이 지옥 갈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망할 자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성은 믿음의 내용에 내가 부인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도무지 자기 부인이란 걸 몰라요. 근데 우리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행동을 두고 착한 건 나쁜 거 구분해 왔기 때문에 착한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시고 나쁜 행동하면 나쁘다고 하시고 벌 줄 것이고 이렇게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잘못된 것들인 것이죠. 근데 사람 치고 자기 행동에 초점을 두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내 행동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가난한 사람도 자기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도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이렇게 인간 똑같은데 누군 쫓겨나고 누군 들어가고 그럼 뭔가 좀 불공평하다 이 생각에 들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쫓아낸다면 이스라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편히 살게 하려고 하신다면은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누군 편히 살게 하고 누군 쫓아내고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심판받고 죽어야 될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 담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전할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너희를 편히 잘 살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을 심어놓고 그 사랑을 전할 그릇으로 너희를 내가 삼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심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사랑이 그들을 살게 하고 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도 쫓겨난 가나안과 똑같다. 이걸 알게 하려고 가나안에 밀어 넣으시는 것이고 네가 들어가 그 땅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질투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너희를 내가 붙들겠다.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이란 관계로 지금 함께합니다. 사랑이란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함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막 좋은 걸 푹푹 안겨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심판이 마땅한 자를 심판서 건져주신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 취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들에게 뭔가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살아가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알아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살게 한다는 것을 언약을 세우신 것으로 확정해버립니다.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니까 나의 사랑이 너를 살게 한다. 이건 확정적이야. 확정되었어.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붙들린 이스라엘은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게 있다는 것 때문에 심판 받는 게 없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구원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 이걸 알았다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자격 구원받을 어떤 조건 이걸 생각지 않게 돼 있어요. 내 구원의 이유, 구원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게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 갖추고 이걸 내세워서 복받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게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죠. 이걸 근거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인 어떤 신앙을 잘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무엉땅도 자기를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선함과 내 의로움을 근거해 복받겠다. 이렇게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기 백성과 사랑으로 묶여놓으셨다. 묶어놓으셨다. 이걸 멸시하는 거,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때는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두고 질투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질투. 사랑을 멸시하는 일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한다. 끝까지 보응하시겠다. 그거예요. 그 12절에 내가 들어간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에게서 구원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이게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주민이 신을 섬기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받을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 신앙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 조건과 자기를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난한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 뭐냐면 그런 가난한 방식을 더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해 내게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어도 사랑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낸다. 이걸 마음에 들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런 의심이 자꾸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조건을 갖추고 자격 갖춰가지고 복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보다도 내 조건과 자격뿐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 그게 인간 습성이다. 그런 습성에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말씀 보면서 인간 성이 깨어지면서 아하, 내 조건도 아니고 내 자격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붙들고 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쳐야만이 그걸 신앙, 복음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뭐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어떤 그 믿음의 운명을 결정짓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미에서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한다면 믿음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핵심은,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구원의 모든 조건과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건과 자격 갖추어서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조건이 되시고 자격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아십니까? 그래서 구원받기 우리가 뭘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삼으셨기 때문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갖추어야 될 자격도 조건도 없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돌아오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저래가지고 되겠나 불안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뭔가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끊어지지 않고 취소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죄 가운데에서 쫓겨날 자, 심판받을 자인 내가 오늘도 사랑으로 삽니다. 이걸 부지런히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늘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나를 보게 하지를 않습니다. 내 행함에다가 기대하지를 않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이 달라졌다, 이건 사실 없어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믿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잘해야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 이렇게 알았는데 믿음을 알고 믿음이 있게 된 후로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주님이 행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 있는 것이고 복에 있는 것이더라. 이걸 알게 되어진 거.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만 높이게 되어지는 거. 이게 달라진 것이고 이걸 성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높이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신자됨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고 우리의 믿음 허락하신 것도 그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신앙이 가나안과 똑같이 돼버리면서 자기 쫓겨나야 될 자를 알아야 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이 땅의 방식 그대로 따라가려고 한 우리를 보면서 나도 역시 지옥 갈 자고 쫓겨날 자구나 늘 실감하셔야 합니다. 그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끌어갈 것이다.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 사랑이다. 내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주님이 나의 조건이고 사랑이시다. 그런 믿음 가운데만 굳건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자격도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조건이고 자격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이 복음이 우리의 굳건히 살아있게 하시옵시고 이 복음 가운데에서 주만 높이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